할렐루야, 새벽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은 불광동에서 사역을 했고, 또 처음 전임 사역은 이제 미아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 이제 그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신방을 하면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뭐 아파트보다는 이 그 주택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골목마다 찾아다녀야지 하는 그런 주택이 많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지독한 길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겨우겨우 찾아가면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번에 딱다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늘 목사님 모시고 갈 때는 이제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때쯤 세기의 발명품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 어딘가를 찾아가라라고 하면 도저히 이제 힘들 거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비게이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동으로 종료가 딱 되는데, 보면 거기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다들 뭐 저기 그런 거 안 쓰시고 우리 저기 좋은 것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꼭 이러한 황당한 내비게이션 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른 곳, 이미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벌써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밖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뭐 예루살렘은커녕 이 답답한 현실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은 가끔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정말 도착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도 뺏기고 조롱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면 좀 이런 힘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더 좋으신 분이다. 모세보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또 옛 언약보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1장부터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용이 점점 고조되면서 12장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절정에 이르면서 그 절정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대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 우리 고센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시내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내산의 모습은 좀 무지무지해요. 불이 붙고 어두컴컴하고 흑암과 폭풍이 몰아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은 이제 좀 그만 말씀하십시오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세조차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산이고요. 그런데 이제 22절을 지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돼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시내산은 이랬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렀다는 말은 이미 도착했다라는 이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착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도착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진짜 주소는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형편이 초라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도성에 등록된 시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은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든든히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잘 지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 백성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좀 휘둘리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존재를,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어 점수도 잘 맞아야 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심지어 사귀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SNS를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청년들, 또 나보다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이 부자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보다, 또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보다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교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증명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충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늘 백성 시민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 도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예. 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도성의 문을 열고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뭔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요, 천만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천만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고대 올림픽 경기나 큰 명절처럼 온 백성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함께 해석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모인 수천 수만의 천사들. 여기 thousand upon thousand of angels in joyful assembl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Joyful assembly.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인이라는 뜻이 이게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율법을 받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은 흑암과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시온산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잔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바로 잔치였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 회개하고 구원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잔치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보이는 두 번째 장면은요,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경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누군가요? 옛날에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첫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이제 장자라고 부릅니다. 첫째만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죽으면 말소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심판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자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고 두려운 뉘앙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심판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떨까요? 그동안 받은 핍박과 괴로움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되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내가 다 위로해 주겠다, 이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양쪽에 서서 화해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심판자인 하나님, 죄인된 우리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보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뭐 좀 수식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벨의 피는 뭐냐면 아벨이 이야기 외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벨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주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용서를 선포하는 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벨의 피는 정죄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사죄를 외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 뿌린 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도착하게 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고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도성을 너희가 이미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도성의 시민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 예수님께서 성도를 산 위의 도시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산 위의 도시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630년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벨라호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옛날 훗날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총독이 되었는데요. 이 항해 중에 그 선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적 사랑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 산산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대하면 우리는 온 세상의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책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산 위의 도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을 잘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본문의 이 흐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르렀다 한 곳은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산 위의 도시의 그 빛은 우리 안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빛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고 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가 빛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산상수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냥 우리가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희생적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그게 뭔가요? 바로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해야 한 매일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 선교사로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선교사자 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 비기는요, 인도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요, 전조요, 도구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징표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가리켜 보이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 이제 교회를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조는 뭔가요? 장차 올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처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맛보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구도 도구다. 도구는 뭔가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이라는 뜻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미리 맛보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희 하나님의 도성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복음의 빛을,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내 삶이 변한 그 빛을 내 안에만 감추어 두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나태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은 우리 안에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라고 주신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고 또 우리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삶, 영생에 동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빛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아이들끼리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보고 좋은 아파트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이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어디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성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기 전에 일단 미정원을 들러야 돼요. 미정원을 들러서 뭘 해야 되나요? 머리를 자르고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시내산이 아니라 은혜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 도성에는요, 축제로 모인 천사들이 있고요,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있고 용서를 말하는 그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산 위의 도시로 하나님 도성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그 도성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도성의 시민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그 빛을 비추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한번 스스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스스로 되새기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도성, 그 도성의 시민이야. 나를 통해서 이 도성의 빛이 이 세상 속에 흘러 비치게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윈스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지만 성공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과 행실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산위의 도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